하박국 선지자는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주전 7세기 마지막경 마지막쯤에 이제 활동했던 분인데요. 아마도 예레미야 선지자와 비슷한 시대에 사역했던 그런 선지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마 예레미야는 하박국보다 좀 젊었을 것 같고요. 하박국도 바벨론의 침략을 경험했던 선지자라고 저희가 이야기할 수 있고, 예레미야는 그 모든 것을 겪어냈던 그런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박국서에는 하박국의 두 가지 질문이 있고요. 이두 가지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하박국의 응답시로 마지막 3장이 구성되어 있어 이렇게 1장, 2장, 3장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이미 우리가 부분적으로 언급한 적이 있어서 최근에 여러분들이 하박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기본적인 그 아웃라인이나 인식은 갖고 계시겠지만 잠깐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은 이런 질문입니다. 당시 하박국이 살고 있었던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의 사회가 굉장히 망가져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사회가 망가졌어요.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이 나라인데, 전혀 그런 어떤 선민 같은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지 않는단 말이죠. 1장 4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그랬어요. 율법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뭐 아예 상상할 수도 없고, 시장 바닥에 가도 거짓된 저울과 거짓된 흥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법정에 가도 정당한 판결을 기대할 수가 없고, 권력자 힘 있는 사람들은 뇌물을 받고 옳은 걸 하지 않고 욕심의 채움을 위하여 행동하는 이런 모습이 국가적인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박국이 선지자로서 그 시대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로서 이것을 볼 때에 너무 마음이 무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상황에 응답하시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데요. 이 답이 무시무시한 답입니다.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겠다, 그래요. 1장 6절에 보면.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아시는 대로, 주전 605년부터 586년 사이에 바벨론이 세 번이나, 예루살렘을 침략하게도 결국 마지막 완전히 함락시키고 백성들을 볼모 잡아가는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바로 그 일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바벨론을 일으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이와 같은 부정되고 악하고 정의롭지 못한 모습을 보시고 가만두지 않으시고 채찍을 들어서 그들을 치시겠다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이런 거예요. 이제 하박국이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맥이 빠지는 겁니다. 왜 맥이 빠지냐면 바벨론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거든요. 이미 바벨론이 강대국으로 일어나서 그 주위에 있는 이웃 나라들을 다 지금 먹고 있는데, 뭐 레바논까지 다 지금 와서 먹고 있는데, 이 갈대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아주 강포한 사람들이거든요. 바이올런트한 사람. 아주 무지막지한 사람들이에요. 무지막지한 사람. 2장에 나와 있는 설명을 보면 이 사람들이 아주 그들의 이 강함을 자랑하고 또그 강함을 계속해서 키워가고 그러는 가운데 이 자기들의 힘을 과시하는 가운데 자기들이 정복한 그 나라들이 수치를 당하는 모습을 볼때 아주 쾌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쾌감을. 예를 들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이제 2장 그 15절 읽지 않았지만 그 뒷부분에 가면은 점령한 나라에 아마도 그 귀인들이겠죠. 좀 귀중한 사람들, 또 아름다운 사람들을 데려다가 술을 마시고 마시게 하고 그들이 취하게 하고 그들을 다 빨개 벗겨 놓고 아주 수치스러워하는 이런 그런 모습을 이 바벨론 사람들은 지켜보면서 마음속에 일종의 쾌락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건미나 이런 게 있는 민족이 아니죠. 무슨 어떤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가서 공의롭지 않은 백성에게 어떤 응징을 하고 그 나라를 바로잡겠다 뭐 이런 거 전혀 아니죠. 예. 완전히 자기들의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자기의 권력을 한없이 과시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없어요, 이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제 하박국이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이 사실을 아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질문하냐면, 하나님, 그런데 바벨론이 계속해서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그렇게 질문해요, 1장 17절에. 그리고 아무리 유다가 악하다고 해도 바벨론이 훨씬 더 유다보다 악하고 포악한 나라인데 하필이면 왜 바벨론을 들어서 자기보다 더 의로운 백성을 삼키도록 하시는지,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일을 하십니까? 왜 더 악한 자들을 들어서 채찍으로 쓰십니까?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또 답을 주세요. 하나님의 답은 뭐냐면은 바벨론을 쓰되 그러나 바벨론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반드시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네. 2장 3절에 그 얘기를 하죠. 반드시 정한 때가 있다 했어요. 반드시 정한 때에 그들을 심판할 때 그들이 한 모든 악한 행동을 그대로 갚아주겠다 했어요. 그게 이제 2장에 쭉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한 것을 일일이 다 하나님께서 언급하시면서 그대로 그들에게 갚아주겠다. 즉 하나님은 여전히 공의의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공의를 행하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벨론은 스스로 자기들이 가장 높은 줄 알고 자기의 높음과 자기의 강함을 자랑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거저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응하실 때 결론적으로 2장 20절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성전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지성소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보좌이죠. 보좌. 이 땅의 보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지만 예루살렘의 성전은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다 무너뜨립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정말 그 당시에도. 나중에 로마에서도 함락됐지만 첫 번째 지었더니 솔로몬의 성전이 완전히 부셔지거든요. 사람들은 오해했을지 몰라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졌다. 여호와가 졌다. 이스라엘의 민족의 신인 여호와가 바벨론의 신에게 졌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이미 그 상황을.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나는 여전히 나의 성전에 있다. 이 성전은 땅의 성전이 아니죠. 이 성전은 하늘 보좌죠.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거룩한 하늘 보좌를 펼치시고 그곳에 앉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나는 여전히 보좌에 앉아 모든 세상을 다스린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끝끝내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것을 다 완성시킬 것이다 라고 한 하나님의 이 선포, 그 앞에 온 땅은 잠잠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선포가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응답을 받은 하박국이 어떻게 하나요? 하박국의 이제 세 번째 장은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답에 대해서 이 하박국이 일종의 이 노래를 지어가지고 응답을 하는 겁니다. 응답시죠. 응답시. 3장 제일 끝에 보면 이 노래는 그렇게 써있죠.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거다. 3장 전체는 노래예요, 노래. 근데 이 노래를 지었는데 이 노래는 무엇을 노래하고 있냐면은 결국 이거예요. 아, 좀 슬픈 현실이긴 하지만, 왜냐하면 하박국도 유다인이니까요. 유다인으로서 슬픈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의 하나님으로 국한된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민족신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국지적인 신이어서 내 민족만 케어링하는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하나님은 온 세상을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얘기하죠. 3절 뒷부분에 보면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이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이죠. 2장 14절에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제가 잠시 후에 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유명한 말씀이 여기 이제 등장을 합니다. 하박국이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다의 하나님만은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교회 안에 이 모여있는 우리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기쁨의 교회의 하나님만이 아니시구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만이 아니시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구나. 온 세상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주권대로 섭리하시는 하나님, 나의 편의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의 선한 의도대로 세상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완성시켜 가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지난 수요일에 우리 예수마을 하면서 제가 C.S. 루이스의 천국과 지옥의 이혼의 한 파트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면서 이런 결론을 지었죠. 하나님은 순하신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태임하신, 길들여지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순한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다. Good. God is not tame, but God is good. 하나님은 길들여질 수 있는 나의 개인적인 욕망과 나의 어젠다를 위하여 길들여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런데 그는 선하신 분이시구나. 이게 이제 하박국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박국의 마지막 그 노래 가사가 나오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내가 완전히 쫄딱 망할지라도 결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 짓밟힐지라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감당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감당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자, 저는 이 하박국의 메시지를 통해서 두 가지의 중요한 생각을 여러분과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남은 시간에 너무나 잘 아는 것들이기 때문에 글쎄요, 여러분께 그렇게 새롭게 다가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의인은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그걸 알죠. 왜냐하면 이 말씀의 배경은 창세기 15장에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말씀이 결국 로마서 1장 17절에 바울에 의하여 인용되어서 로마서 전체의 주제가 되기도 하고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해주는 중요한 핵심 구절이기도 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겼다라는 말씀이죠.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뭘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2장 3절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너희 생각보다 답이 늦게 온다 할지라도 네가 생각했던 답이 아닌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기다려라. 그것을 믿어라.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죠? 그 약속은 무엇이죠?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허락하시겠다는 거였죠.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녀를 주겠다. 너의 후손을 주겠다. 그 후손을 통하여 내가 온 세상을 복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너를 통하여 만민이 복을 받겠다. 하나님께서 결국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이루시고 이스라엘을 통하여 모든 백성을 복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이 구속사적인 계획이 선포된 것이죠. 근데 문제가 뭐죠? 아브라함에게는 한 명의 자녀도 없어요. 결국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세가 되고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그의 육체는 이미 죽은 자처럼 되었지만 죽은 것처럼 되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고 기다렸다. 물론 잠시 실수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을 아브라함의 실수에 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약속을 이루어주셨다. 우리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오리지널 프로미스가 아브라함에게서 끝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오늘까지 이루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라면 우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된 것이죠. 우리도 믿는 거예요. 뭘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살릴 방법을 선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이루셨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도 하나님은 곧바로 그들에게 예언하십니다.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드, 많은 후손이 아니라 단수입니다. 한 씨가 여자에게 나서 그 씨를 통하여 내가 사탄의 머리를 부수겠다. 그런 이런 뉘앙스가 하박국에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화 있을진저 그들을 치는 이러한 모든 장면 속에 맞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의 악과 싸우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약속하신 복의 성취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백성으로서는 실패하지만 그들은 결국 포로 잡혀가고 예루살렘 성전은 멸망하지만 그러나 그 후손으로 오신 그 씨드, 그 약속의 그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이방 백성들이 복음으로 들어오는 은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 유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 되고 우리가 세상을 축복하는 자들로 존재하게 됐다라는 거죠.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리스도십니다. 다윗에게 약속했던 영영토록 왕노릇할 아들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예언했던 그분,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게 성경의 메시지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다. 아브라함도 끝까지 그것을 믿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셨다. 결국 오늘 이 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립니다.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렸던 가장 대표적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전적으로 순종하는 신실하신 언약의 순종을 드렸어요. 결국 이것이 그의 의이고 그 의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에게 전가됐어요. 이 의로우신 순종의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십자가에 못 박혀지셨습니다. 예수님 처절하게 돌아가셨습니다. 몸몸에 정말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묻혔습니다. 지난주 중에 어떤 분 얘기를 듣는데 참 이게 굉장히 저한테 하나의 아이디어로 딱 들어왔어요. 아, 정말 그렇구나. 예수님의 구속사건 중에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사건을 얘기하지만 예수님의 무덤사건에 대해서 좀 더 지켜봐야 된다. 무덤에 있었던 사건, 예수님이 무덤에 묻혔던 사건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 그 무덤에 묻혔던 예수님의 사건은 그 며칠 동안 예수님이 무덤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일어나려고 바둥거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언제 이루어주실까라고 그냥 초조했던 것도 아니고 무덤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었던 완전히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에 온전히 맡겨드렸던 그 순간이 구속적인 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의 머무르심.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루시고 그를 다시 약속에 따라 부활시키셨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은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묻히심과 부활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제가 금요일에도 확인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믿음의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구원을 이해하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우리의 인생이 보인다는 겁니다. 바울사도가 로마서 6장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세례받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라고 우리를 땅에 두셨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성취되었던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우리에게도 성취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활의 첫 열매라 그러죠. 예수님만 부활하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영광의 부활에 참여할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장례 때만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매일매일의 삶의 소망이에요.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은 따분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모든 결과를 다 만족스럽게 받는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마지막 이 세상에 눈을 감고 떠나는 그 순간에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겠습니까? 후회가 있겠습니까? 억울함이 있겠습니까? 글쎄요. 모르겠지만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는 이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다 이룰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하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사나 죽으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발버둥 치고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을 돈 좀 덜 버는, 더 버는 것으로, 예수 믿는다는 것을 세상에서 좀 더 잘 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은 조금 부족해요. 아니, 많이 부족해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면요, 돈 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면 공부 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애쓰면 애쓴 수고에 대한 대가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조금 플러스합니다. 신앙이라는 걸 플러스해서 하나님 돈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 다이어트도 하고 그러면 건강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 조금씩 더 해가지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포지션을 꼭 얻을 수 있게 해주세요. 정도로 우리의 신앙을 이런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그것에 약간 결부시키는 정도가 우리의 믿음이라면 그것은 기독교 신앙을 오해한 거죠. 아니죠. 그것 이상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뭐 계속 반복하고 계속 주입하는 얘기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네? 거두지도 않고 모으지도 않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먹이신다.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라. 스스로 옷감을 짜지도 않고 그들이 그것 때문에 수고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입히신다. 너희가 얼마나 중하냐. 하늘의 새보다. 들의 백합보다 너희가 중하지 아니하냐. 오직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더해 주시겠다. 이거 못 믿어서 우리 아직도 발버둥 치잖아요. 그러면서 자꾸 우리의 욕망을 앞세워서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하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을 져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정말 쫀쫀해지는 게 아니야. 우리의 마음이 후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풍성해지고 복음의 포만감으로 채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마다 그의 영광스러움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고 그 영광스러움 앞에 우리 자신들의 미래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끝까지 믿고 가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위대한 고백은 순교자적 삶으로 나타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육신이 현세에서 비록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끝까지 인정하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다. 내 인생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다. 내가 그것 끝까지 놓지 않겠다. 이게 하박국의 고백 아닙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3장 16절에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뭘 들었어요? 바벨론이 온다는 말을 들었어요.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뭐 이 상황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내가 회개하면 혹시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돌리실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는 아예 나오지도 않아요. 하박국에 그런 말 없어요. 회개하란 말 없어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대한 선포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박국이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면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린다. 내 뼈 속까지 썩어 들어가는 것 같다. 내 몸은 떨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박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얘기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 믿는 사람들의 배짱이 이게 대단한 거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배짱이죠. 예, 그래서 아무리 칼로 총으로 위협을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을 엎드려뜨리지 못하고 아무리 때려 부셔도 그 불꽃을 끄지 못하고 한 곳에서 핍박을 하면 또 그 불똥이 다른 곳으로 튀어가고 거기서 또 불을 붙이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이 배짱을 아무도 이기지 못한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오해하죠. 욥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아, 돈 좀 뺏어보세요. 하나님 저주할 겁니다. 자녀들 취해보세요. 하나님 저주할 겁니다. 육신에 병을 줘보세요. 하나님 저주할 겁니다. 오해죠, 오해. 이미 지난 19년 동안 기쁨의 교회를 목회하면서도 너무 많이 봤어요. 저 정도 되면 무슨 소망이 남았을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여전히 의지할 수 있을까? 그런데 놀라워요. 가장 절망스러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당사자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뜻이 있다 얘기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다 없어진 것 같은데. 그러나 그 순간에도 예? 가게를 열 때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문을 닫으면서도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도 아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시원하다.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고 자녀들이 곁을 떠나가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이 믿음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두 번째,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과연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라는 거죠. 뭐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질 텐데 과연 우리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것을 바라고 사는 겁니다. 자, 이거요. 2장 12절에 보면은 하박국이 자신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여기서 대언합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부리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바벨론아, 네가 강하고 잔인하여 사람의 피로 성읍을 건축하고 부리로 성을 건축한다고 해도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화 있을진저라고 얘기한다. 화다, 화. 복이 아니고 화다. 네가 취하는 것, 네가 건물 짓는 것, 네가 나라를 세우는 것, 화다. 복이 아니다. 아주 당당합니다, 하박국이. 그 저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을게요. 2장 13절 시작.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무슨 얘기예요?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민족들이 수고해요. 민족들이 수고한다고요. 민족들이 피곤해요. 바벨론이 정말 애쓰고 수고합니다. 자기의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수많은 아마 자기 군대 군사들도 죽었을 거예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피로 성읍을 건설하고 부리로 성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뭐라 그랬어요? 불에 탈 것이라 그랬어요. 불에 탈 것이라고. 불에 탄다 말이에요. 결국 수고해서 남겨놨더니 불에 타질 것밖에 되지 않아요. 결국 피곤하게 일을 했더니 헛된 거예요. 헛되다, 헛되다. Vanity죠, Vanity. 우리가 이미 묵상 시작한 전도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뭐예요? 안개 같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숨과 같다. 노력해서 피곤해서 수고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누가 한다고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바울사도가 이 팀을 하나 이제 픽해가지고 이런 이야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공적이 불에 탈 텐데, 불에 지나갈 텐데 그때 다 타버리면 그것은 뭐가 남느냐. 정말 너무 허접한 거잖아요. 그러나 불에 타지 아니하고 남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우리가 땀 흘리고 있는 그 결과가 뭐냐는 거죠. 결국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고 하는 것 가지고 일시적으로 있다가 없어질 것을 위하여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했다면 그 불에 탈 것이다. 마지막 남은 게 없다. 너 그동안에 뭐 하다가 왔냐? 먹고 살다 왔습니다. 그거 얘기하지 말자라는 거죠. 바울사도가 얘기하는 게.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우리가 많던 적던 있던 없건 하여튼 우리가 부족하던 부족하지 않던 하여튼 세상의 눈에 가치를 어떻게 보이든지 간에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세상에 충만한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나라의 리더가 되고 대통령 정도가 됐으면 저는 이전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왜 결국 심어줄 수 있는 백성들에 대한 비전이 뭐냐. 맨날 하는 말이가 우리 제일 심각한 문제가 뭐냐. 먹고 사는 문제다. 먹고 사는 문제다. 결국 물질주의적이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맨날 근심거리를 안고 살아가는 백성으로 만들어놔. 기본적으로 이것은 정신의 문제예요. 한 나라의 의미가 먹고 사는 겁니까? 우리가 가난할 때 나라 사랑 안 했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라고 맨날 얘기해. 먹고 사는 문제라고. 그것만 해결하면 된다 그래요. 오늘도 미국이 자꾸 그렇게 가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것은 헛되다. 불에 탄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니라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이사야서 11장 9절에 똑같이 나오거든요. 아마 이사야 11장 9절의 말씀이 먼저 나왔을 거예요, 아마. 그죠? 그리고 하박국이 그 말씀을 인용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재밌게도 이사야 11장 9절에는 이것을 미래적인 것으로 얘기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예.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온 세상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덮을 그날이 오리라, 오리라, 미래 올 거다 이러면서 우리가 그 미래적인 것으로 이야기하잖아. 그러나 하박국은 미래적인 것으로 얘기 안 하죠. 현재적인 것으로 얘기합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다. 가득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를 기다리고 살고 있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다라고 하는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삶을 살면서 그러면 이 현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현세 속에서 현세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더라 이거야. 바벨론에게 이미 already 그들의 악한 행동에 대한 보응을 하나님 방법대로 하시더라 이거예요. 적국 사람들을 적국의 그 리더들을 데려다가 술 먹이고 뻘거벗기고 그 뻘거벗긴 모습을 보면서 쾌락을 느꼈던 이 사람들 여기 보면 16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벗길 것이다 이거예요. 벗겼어요. 아주 막 그래픽하게 표현합니다. 아주 그냥 빨개 벗길 것이다. 레바논에게 강포를 행한 것처럼 강포를 행한 것이 네게로 돌아오리라. 하나님의 공의가 이미 현재적으로 already 우리 주위에 우리의 눈앞에 이루어지고 있다. 거짓된 우상을 삼겨봐라. 거기에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 이 세상의 역사 속에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다.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미 세상에 인정될 수밖에 없다. 공의 하나님이 계시고 공의의 하나님이 그의 공의로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절대로 악한 일들이 끝까지 가지 못하고 올바르지 않은 것들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결국은 하나님의 이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세상에 나타나더라. 여러분 단순간에 우리가 뭔가를 얻을 것 같지만요. 아니라는 거죠. 세상 살다 보면 결국 다 잃어버린다는 거죠. 사람 잃어버리고 내 존재의 의미 잃어버리고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말을 우리가 이미 했죠.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하박국에 던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거예요. 너의 관심이 유다에 있느냐? 너의 관심이 너 자신에게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다의 민족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 하박국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돌보기 위해 존재하는 그러한 설벤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것 위에 존재하시는 창조주시고 그의 뜻은 거룩하고 그의 결론적인 하나님의 자기 선포는 선하시다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 여러분, 사람이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만 생각해도 자기 개인적 욕망을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내려놓는 거잖아요. 애국자가 필요한 시대라고 하죠. 나라 사랑하는 사람들, 정말 나라 사랑, 자기의 어떤 욕망이나 어떤 그런 포부 때문에 결국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애국자이기 때문에 결국 나라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리더가 필요하다. 아주 기본적인 얘기잖아요. 근데 그것도 우리 눈에 잘 안 보이잖아요. 가끔 보면. 근데 한 나라보다 더 위대한 것이 하나님의 이 우주적인 역사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그의 온전하심, 결국은 국가, 민족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위하여 끌고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잖아요. 결국 한 나라의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각이잖아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교회의 존재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라는 생각을 빨리 버려야 되겠다.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분명히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입니다. 유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선택하심을 우월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분명히 선택했어요. 그 선택했다는 말이 세상은 다 망해도 나는 잘 살 거다라는 생각이라면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특권이기보단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온 백성을 복주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을 온 세상에 비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특별하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다른 나라들은 무시하고 짓밟기 원했던 것이죠. 근데 그게 아니죠. 하박국의 메시지는 하나님은 바벨론에 의하여 유다가 함락당한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의 뜻을 이루시고 그의 영광을 이루실 것이다. 아,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메시지라면 오늘날 교회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저는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를 모든 백성들, 모든 만민들 중에 복이 되게 하겠다라는 거였죠. 결국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이루시고 이스라엘을 통하여 계속 주신 말씀은 너를 통하여 모든 이방의 빛이 되겠다는 말씀이셨죠. 이스라엘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 저버리지 않았죠. 이스라엘의 남은 자 딱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참 이스라엘을 통하여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해 주셨죠. 결국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복되게 하기 원하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요한복음에 보면 반복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나는 나를 보내셨다. 나는 보냄받은 자다.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 그걸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생각했어요. 너는 스스로 너를 높인다. 아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 나는 아버지가 보내서 왔다. 거기에 대해서 결국 예수님께서 마지막 포인트로 하시는 말씀이 뭐죠? 요한복음에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겠다.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겠다. 여러분, 이 고민 속에서 참 어젯밤에도 제가 정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좀 번민스럽고 힘들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오늘날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기쁨의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떤 한 중요한 그 이 가림길에 놓였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체성은요, 우리는 보냄받은 자라는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고인물이 아니에요. 흐르는 물이 돼야 되죠. 우리는 선교라는 말을 쓰는데 이 선교라는 말을 그냥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재정에 뭐 11조를 헌금을 선교를 위해 쓴다든지 아니면 그 액수가 30%가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교회가 하는 일일지는 몰라도 교회의 프로그램일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이루어 나가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선교 역사, 하나님의 선교적 사역, 이미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의 마음을 온통 열어놓으시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그 하나님의 나아가심, 그 나아가심 속에 결국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 보냄받음을 위하여 우리가 존재한다.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에 보여야 되고 하나님의 생각을 세상에 선포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 아파 정말 그 찾고 계시는 그들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처럼 나가야 되는데 이게 빨리 우리 머릿속에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